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알듯이 세상엔 사랑이 많이 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는 부족해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는 희생해도 자녀는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이런 희생적인 마음을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동물들도 같은 것 같아요. 동물들이 약해도 자기 새끼를 해치는 짐승에 대해서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성애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부모의 마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부모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저절로 그렇게 부모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꼭 부모에게 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참 가정이 많이 나누어지고 무너지고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이죠. 뭐 불과 몇십 년 전 과 비교해 보면은 현대는 현저하게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가정에 두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뭐 세력이라면 세력,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 두신 질서, 또 결혼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남자와 여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단밖에 그런 일을 할 자가 없죠. 왜냐하면 사단은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그 일을 유지하시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악한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요즘 시대는 모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에 세워진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악한 권위, 사단의 권위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에 세우신 가정의 권위를 세우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시행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조직이 가정입니다. 그것은 기초인 가정의 권위,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사회로, 학교로, 나라로, 세계로 다 도미노처럼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권위가 시행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 보세요. 갈수록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작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페미니즘을 통해서 가부장 제도를 무너뜨리고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보다 다른 권위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시대 문화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가정이 회복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에 따라가다 보면 가정이 그냥 거침없이 해체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세워진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악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 가정은 사단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지면은 그냥 없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해서 사단이 그 권위를 대체해서 가정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정의 달이라고 특별히 5월달을 세워준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뭐 어린이 주일도 있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죠. 다음 주일에 아마 또 부부 주일도 있고, 이런 여러 이 특별한 날을 통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가족 관계를 지키는 이런 좋은 달로 여러분들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기준 하나를 잘 붙잡으시면은 가정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이었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보았고, 자, 오늘은 이제 반대로 그럼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대함으로 자녀 세대가 복을 받는가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6절에, 6장 1절에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뭐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자기 부모. 자기 부모는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뭐 요즘 세대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나고 부모는 부모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할 것을 아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간단해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순종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권위자에게는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자체는 부모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 먼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날 때부터 먼저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니고 어린이집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는 낳을 때부터 가정에서 먼저 자라납니다. 가정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겠어요? 그거는 나중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디서 하나님 배우게 하세요? 가정에서 배우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가정교육이 교회교육, 학교교육보다 훨씬 앞서고 더 중요합니다. 즉 부모의 역할이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 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에요. 모든 교육의 기초는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곧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못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커서 어린이집 들어가서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못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못하겠죠. 못 배웠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디서 그걸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미리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그 자녀가 교회 와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즉 부모와 순종의 관계를 잘 갖는 자녀는 학교 가서도 선생님과 교회 와서도 목회자와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걸 못 배운 자녀가 교회 오면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면 왜 선생님한테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가지겠죠. 그런 개념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정이 그래서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기초라고 한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배우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잖아요. 저 예수님 따르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따르는 건 쉽지 않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그럼 교회에 와서 배워요? 이미 늦습니다. 교회 와서 언제 배워요? 3살부터 8까지 가는데 어릴 때 그 마음 태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걸 가정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쉬워요? 쉽지 않지요. 쉬우면 그 누가 못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또 부모도 심지어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부모의 생각과 일일이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부모를 순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의의를 죽이지 않으면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자기 고집이 강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못하잖아요. 자, 그것을 가정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와 달라도 순종할 수 있고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되고 이래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미리 하게 하겠어요. 그것이 이제 사회 나가서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돼 쉬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것과 반대인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면 틀리는 게 많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그걸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 자녀는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일을 비록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을 배운 자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가정교육이 교회 신앙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못 배운 자녀는 가정에서만 그러겠어요? 자기와 뜻이 안 맞으면 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녀가 가정에서만 거치겠습니까? 그것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회에 가면 교회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권위자는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두신 계획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의미 없이, 계획 없이 하나님의 만드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다 뜻이 있습니다. 즉 사명이 있어요. 그냥 왜 태어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나는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알까? 아니, 아니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계획이죠. 하나님이 다 쓰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두신 계획을 쓰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 그 자녀에게 두신 뜻을 이룬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하나님이셨지만서도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께 두신 뜻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말씀했죠.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내게 두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하는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 순종하셨죠. 순종하시니까 예수님께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 인류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뜻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모델입니다. 영어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창세기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뜻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무슨 꿈을 꿨죠? 두 번 꿨죠. 네. 한 번은 열한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놀라운 꿈이죠. 꿈은 자기가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그는 열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건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니까 부모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놀란 꿈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은 그 꾸었지만서도 그걸 자기가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룰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뤄요? 자기가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즉 어떤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일하지 뭐 이게 그걸 것이라 이렇게 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몰라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기까지는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죠. 우여곡절 이렇게 다 사건사건을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만나서 아 누가 아, 네가 기쁨의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우리 교회 좋으니까 나와보라 뭐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두 번이나 이런 놀란 꿈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이루려고 그랬다 봐요. 그러면 실망하고 그냥 자기가 지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꿈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은, 나에게 주신 계획은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답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뭘 순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세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이루고 저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이루고 다음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만큼 이루어서 쭉쭉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막 총리가 된 건 아니죠. 그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요셉의 시작을 보면은 오늘 말씀과 제가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셉의 꿈을 꾸고 나서 꿈이 시작되는 첫 스타트, 시작점이 뭐였느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죠? 예,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이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 세켐 그쪽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도대체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잘 있는지 한번 안부를 좀 살펴보고 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 치고 뭐 좋은 심부름은 없죠. 예. 뭐 돈 주겠다는 심부름 외에는 좋은 심부름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치고 부담 안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 심부름이 어떻게 즐겁겠어요? 뭐 여행 가는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성경에 본 대로 형들의 많은 미움을 받았어. 형들의 시기심을 받았어. 그런데 그 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동생인데도, 친동생인데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그 정도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자기 알겠죠. 또 맨날 형들이 나쁜 점 고자질 해가지고 더 미운 오리털 같은 이런 존재예요. 그걸 요셉도 안단 말이에요. 형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심부름을 하겠는데 그 10명의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안부를 물어오라.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도와줄 친척도 없고 그냥 형들만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형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소굴로 혼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몰라. 아버지도 안 보는 가운데서 위험천만한 심부름이라고 요셉 편에서 보면은 가기가 심히 부담스럽고 아버지한테 정말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도록 딴심 부름 내가 다 할 테니까 이것만은 지나게 해주소. 뭐 이런 기도를 할 만한 그런 심부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대로 요셉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했을 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죠. 그걸 통해서 그냥 옷도 벗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어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아니고 요셉이 스스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사건을 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심부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아, 내가 꿈 이루는 것을 안다 그러면 기꺼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몰라요. 이게 왜 이런 심부름을 내가 해야 되니 몰라요. 그냥 단순한 아버지 심부름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지요. 이거는 장차 요셉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꿈의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은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하는 여부보다도 순종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 꿈을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십계명 중에 오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공경한다는 것은 뭐 순종한다는 것과 조금 다르게 부모가 마땅히 나의 존중을 받으실 만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과 조금 차이는 순종은 행동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면 공경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에 그치지 않고 권위자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부모를 섬길 수도 있죠. 남 이목이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손해보니까 자 가정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그냥 마음 없이 억지로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운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기겠죠.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종교인이 되고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겠죠. 그걸 가정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만 말씀하지 않고 공경을 더하는 거예요. 공경이 더 중요하죠.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고 형식으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하지 않게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그리고 더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말씀도 되지만 결국 이 말씀의 취지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녀에게 두신 약속이니까 이렇게 하면 부모가 장수하리라, 네가 부모 잘 공경하고 섬기면 부모가 잘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즉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는 네가 부모에게 그렇게 할 때 네가 잘 된다, 네가 장수하고 네가 잘 되는 복을 내가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복받는 통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순종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부모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을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생긴 부모가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유산이라도 좀 더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부모를 이렇게 잘생겼으면 부모도 나에게 뭐 대가를 좀 잘 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런 동기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동기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할 때 부모가 성경에서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도 너에게 잘 섬기는 자식에게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그 목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 자녀가 섬기는 만큼 자녀에게 주고 싶어도 줄 능력이 없죠.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잘 되게 하신다는 복을 주는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등록금은 대줄 수 있지만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지 머리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사업 자금은 되어줄 수 있지만서도 도대체 사업 머리가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잘하게끔까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뭐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 자녀가 병 안 들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적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지만 즉 부모에게 자녀가 할 때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로부터 뭐가 받을 것을 부모에게 대가를 받을 것을 그런 동기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부모가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더 든든한 보장이 되죠. 부모가 해주겠다면 아, 우리 부모는 아닌데 그렇게 되잖아요. 또 부모에게 대가를 바라면 어떻게 대가를 줄 수 있는 부모에게는 잘하고 대가를 줄 수 없는 부모에게는 소홀히 하고 이렇게 되겠죠. 또 공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아유 우리 부모는 맨날 막 술만 드시고 자녀에게 막 이렇게 하고 공경받지 못할 자녀에게는 또 부모에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럼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모가 자격이 있거나 공경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순종할 만큼 100% 옳거나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기 때문에 잘하시든 못하시든 능력이 있든 못하시든 부족하든 또 연약하든 상관없어요. 부모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을 주실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건 아니죠. 그는 출생도 베들레헴, 그때 당시 베들레헴은 촌 동네였습니다. 작은 골이라고 그랬어요. 촌 동네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덟 아들 중에 말찌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위에 형들은 뭐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했지만 말찌인 다윗은 그냥 심부름만 시키고 허드렛 일만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허드렛 일은 그냥 양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청했잖아요. 이세의 아들을 초청할 때 당연히 다윗도 가야 되죠.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위에 형들은 다 데려가고 자기만 집에 남겨놓고 양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집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궂은 일만 맡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잖아요. 제삿날, 그 제삿날에 다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남아서 양치라고 할 때 그게 순종해서 양치는 일을 했어요. 속은 상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제사자리에 먼저 온 형들은 다 제끼고 사매를 통해서 그 마지막 말째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왜? 그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 이제 왕이 될 차기 왕이 내정자입니다. 그래도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도 그가 뭐 형들에게 내 왕 될 것이니까 나한테 잘해라 이게 아니고 여전히 집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양치는 일, 허드렛 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세가 또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의 안부를 부르기 위해서 떡과 먹을 것과 치즈를 싸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때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나간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심부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셉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모르지. 아, 이제 나 아마 이 신부를 하면은 나 왕이 될 거야. 전혀 생각 없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무엇이 될지도 몰라요. 그냥 신부름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을 사용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소년인데도 사자가 양을 뺏어가면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고 곰이 양을 물어가면 곰의 발톱에서 양을 꺼내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곰과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쟁터로 갔잖아요. 심부름을. 뜻이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볼 때 믿음이 발동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발동돼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이게 하죠. 동기가 뭐예요? 심부름입니다. 골리앗 죽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골리앗 죽이기 위해서 뭐 칼과 갑옷을 가져왔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버지 심부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부름을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략 영웅이 됐죠.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 없이 처음부터 뭐 왕이 될 것만 늘 꿈꾸고 있죠. 그 왕이 되기까지 그 징검다리 다리의 그 과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트가 바로 신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어요.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다윗도 뭐 안 죽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전쟁에 죽지 않고 전쟁을 수백 번 했는데도 다 살아남게 했죠.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는 장수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이기면은 구약시대에는 전쟁에 이기면은 전쟁의 노획물을 다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을 많이 이겼으니까 노획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 거부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전쟁의 이김으로. 그걸 인해서 다윗은 많은 재물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은 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아버지께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순종을 다 했죠. 제사날에도 집에서 양치는 일도 하고 형들의 심부름도 도맡아 하고. 그럼 우리는 아버지 이세로부터 네가 심부름 잘했으니까 이거 가져라, 이 논 한 마지 가져라, 소 양 몇 마리 가져라, 아버지로부터 무슨 대가를 바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섭섭하고 선뿌리가 생깁니까? 그의 아버지는 해준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윗이 제사 자리에도 못 나오게 했어. 섭섭한 일을 했어. 양치는 일만 시키고 전쟁에 나간 형들의 심부름만 시키고. 나쁘게 생각하면 쓴뿌리가 생길 수 있겠죠. 자기는 맨날 이런 일만 하고 이렇게 수고해도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고 공경할 때 대가를 주시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말을 하죠. 뭐 섭섭한 일이 있으면. 또 어떤 딸들은 시집 가면서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을 하죠. 숟가락 하나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했죠. 예.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얘기하는 거. 예. 다윗이 그런 말을 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때 그러면은 자기는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공경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그러면 부모에게 얼마나 했는가. 근데 그걸 또 생각해야 공평하죠. 자기에게 해주는 것은 성경대로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대가를 바랄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당연한 부모에게 대한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에요. 대가를 요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그것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잘해줘서 그 자녀가 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부모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모는 평생 나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를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말씀이죠. 부모라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뭐 우상을 섬기라, 뭐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의 거만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죠. 부모가 믿지 않거나 또 부모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뭐 이런 부모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것에 순종할 수는 없죠. 그 부모 이전에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장래 인생이 좌우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러므로 자녀가 잘 되기 원한다면은 자기가 물론 노력해서 뭐 자수성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예. 요즘 부모 세대는 시대가 많이 달랐죠. 뭐 좋게 달라붙이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뭐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하나 낳아도 하나 아니면 둘 이렇게 낳다 보니까 자녀가 소중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물론 인간적으로는 뭐 자녀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서도 그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합리화할 수 있지만 말씀과는 아니죠.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부모의 권위 안에서 자녀가 자라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가 왕이 되어서 자녀 주도적인 자녀 중심적인 가정이 되죠.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에 자녀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버려요. 자녀의 뜻에 따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그 자녀가 뭐를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배우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겠어요? 자기 고집도 끝까지 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교만과 그냥 이런 것만 키우게 되겠죠. 이렇게 권위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자기 주도적인 자녀는 집안에서야 뭐 그런 대로 클 수 있겠죠. 부모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언제까지 집안에서만 있어요? 서너 살만 돼도 어린이집 가야 됩니다. 집 밖을 나가야 되는 때가 와요.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주일학교도 와야 되고 교회도 나가야 되고 크면은 세상에 직장생활도 해야 돼요. 자, 거기는 자기 가정과 다르죠. 거기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세상은 다르잖아요. 어린이집만 가도 달라집니다. 그런 자녀는 밖에 나가면은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리더의 권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 고집이 어디 가겠어요? 집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제지가 되겠어요? 학교에 가면 교사의 권위에 충돌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나가서는 상사의 고뇌와 대립하는 가는 것마다 충돌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부적응자가 되겠죠. 가정 밖의 세상은 가정 안에와 다릅니다.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자녀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죠. 왜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를 다 받아주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목회자는 왜 우리 상사는 왜 이런 거야? 세상은 잘못됐다. 반항적이 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세상 도피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면은 사단의 권위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권위가. 자, 이런 자녀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 바꾸기는 몇 배도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처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지만 하나님의 권위도 배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도 꺾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도 양보를 하고 자기도 낮아져서 섬기는 것도 배우고 이걸 가정 안에서 배운 자녀는 유치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교회를 오든 직장을 가든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가도 부딪히고 학교 와서 부딪히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가 문제고 유치원이 문제고 교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다 그렇게 하죠.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힘들게 하느냐는 거죠. 부모가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가 그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부터 이런 성경적인 말씀에 기초한 부모관, 자녀관이 있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지. 부모 자체가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녀가 잘 되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기 자녀, 또 여러분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겠죠. 내가 자녀라면 내가 잘 되는 방법은 부모를 대하는데 말씀과의 관계에서 부모를 대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부모의 관계에서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신에게 부모인 자기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섬기고 이런 자녀로 키워야지 집에서 귀하다고 해서 그래 키우면 밖에 나가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잖아요. 학교나 어디나 사회 가면은 아이 문제가 아니고 다 부모 문제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사도 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 부모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부모를 통해서 좋은 자녀가 양육된다는 것을 아시면은 그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